제8장 생명을 공급함.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은 생명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며 범사에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 앞에 둔 목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의 한 장에서 몸에 관한 가르침을 본 것에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오래도록 세움을 얻게 하는 것은 사랑이지 은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은사는 기적, 병고침, 예언 등을 통해 외적으로 일과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그 반면에 사랑은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 지체의 생활 가운데서 내재적으로 역사하신 열매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볼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그의 저서에서 늘 강조하는 두 가지 선한 일 가운데 비교적 좋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성경 구절들 안에서 이것은 대단히 강조됩니다. 또 때로는 함축적이지만 여전히 고려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영구성을 중시하여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영적인 은사를 말했을지라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사람과 비교하여 은사가 비교적 일시적인 것임을 주의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은사를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은사가 있는 자의 영적인 분량과 완전히 무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객관적인 사역이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관적인 사역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 영이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머물므로 되지 않고 그 영을 통해 사람 안에서 형상을 이루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영적인 것으로 불리는 까닭은 받는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은사들이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 크게 사용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쪽으로 제쳐지게 됩니까? 이 문제를 대답하기 전에 나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사용하시려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직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절박한 일을 위해서는 항상 며칠 동안 일꾼을 고용합니다. 우리는 그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경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가 어떻게 훈련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리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이렇게 사람을 어느 기간 사용하신 후에 그분의 지혜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사람에게 빌려주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능력의 은사를 얻은 삼손은 무소불능인 것 같지만 영적인 깨달음과 생명의 순수함으로 말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타협은 결국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무엘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만 삼손을 사용하여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을 뿐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만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만으로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영원히 사용하시기에 부족합니다. 은사가 존재할 수 있고 아주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영의 목적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즉, 그것은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짜여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거나 어떤 말들을 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 자신이 바로 그가 전하는 그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 자신은 도리어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지 우리가 한 것이나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셨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가 이어서 강론할 세 개의 제목을 구분하는데 곧 은사와 영, 직임과 주, 기능과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장에서 이어지는 단락이 언급하는 제목이 이 세 가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를 말하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직임을 말하고 28절부터 29절까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는 셋째 단락이 먼저 이와 관계된 사람들, 즉 사도, 선지자, 교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주의합니다. 그 영께서 주시는 것은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구별이 있는데 나는 우리가 잘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에베소서 4장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모든 저서의 요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의 품격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만 은사와 진리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데만 만족하고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의 축복과 열매는 분명 2단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만 쓰임받기만을 원합니까?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았고 발람도 사울도 어느 기간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말해보십시오. 그들이 대표한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일시적인 왕에 불과했고 발람도 일시적인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언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가 예언을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지자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특별히 사람을 강조하십니다. 선지자나 사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곧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근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갈망하는 많은 젊은이가 이곳 상해로 오지만 그들은 우리가 성경 지식이나 설교학과 같은 과정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 더욱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지 더 많은 교리를 배우거나 혹은 더 좋은 설교의 기교만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 도움을 얻지만 많은 때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장애를 받습니다. 생명수가 부정한 그릇에 억지로 담기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전한 후 몇 년이 지나야 그 속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누구도 거기에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 동안 전진할 수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징계를 통한 그분의 짜여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후로부터 우리는 갈수록 빛을 받아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얼마나 인식이 부족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드러진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곧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갈수록 외면적이지 않게 되고 내적이게 됩니다. 곧 은사에 속하는 것은 줄어들고 생명에 속한 것은 많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말한다면 계수될 수 있는 것은 일의 깊이와 내재성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자신을 얻으면 다른 것들은 문제 삼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고 동일한 말을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영향은 크게 다르게 되고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역시 갈수록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교회에게 주십니다. 선지자는 얼마의 경험과 단련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그 영에 짜여지는 역사를 거친 사람입니다. 전도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며칠의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예비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10년 혹은 20년은 예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생강은 오래된 것이 맵다라는 속담 한마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사람을 중요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날 그분의 메시지를 얼마의 사람들 안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후에 이 사람들이 그분의 선지자가 되도록 택하십니다. 교리를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절대로 머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도움을 얻게 되지만 다른 사람이 동일한 말을 할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차이점은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영적인 가치를 대체해서 교회를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압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어떠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말한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여, 만약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십자가의 의미와 나에게서의 당신의 영에 짜여지는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설교에 있어서 당신을 감히 뛰어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부터 나에게 필요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나를 파쇄하시고 나를 조각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시어 내가 아는 일을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전한다면 하나님께 유용하더라도 그 유용성은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생명.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는 이미 이 단락과 12절부터 27절까지의 단락이 병행되는 것이며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에 상호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마디에서 나는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유용한 구별, 곧 은사와 생명의 구별, 곧 직임을 수행하는 수단과 직임의 내용 사이의 구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사는 내가 성령께로부터 얻은 수단이며 나는 이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몸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직임은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임은 다 그 분량의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은사가 아닌 직임을 사람 몸에 보고 듣고 행하는 기능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생명의 직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이 모두 독특합니다. 각 지체마다 온몸에 대하여 독특한 생명의 공급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특별히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은 전에 몸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은사는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나는 다만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몸에 공급합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위 영적인 부흥이 모두 잘못된 기초 위에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은사의 나타남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마치 많은 그릇이 있지만 담겨진 내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좋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은사는 공허한 것일 뿐 아니라 더욱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들은 아마 하나의 모양을 가장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온 직임은 결코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말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통해 전달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입니다. 병원의 두 간호사가 완전히 동일한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숟가락에 담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마 그 가운데 값비싼 특효약을 담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얼마의 일반적인 진통제만 담을 수 있습니다. 계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공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과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직임에서만 오며 결코 은사로 말미암아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필수적인 것이지만 은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 본분은 자신에게,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며 그 영을 의지하여 어떻게 그리스도를 몸에 공급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특별한 직임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환경 아래서 믿음의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는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이 공과를 배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체험 가운데서 피를 통해 사함을 받는 가치를 배웠습니다. 먼저는 어려움과 실망과 체험과 생명이 있고 그런 후에야 교리가 있습니다. 생명은 교리를 토론하고 연구하고 비교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지경에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교회를 붙잡고 연구하고 배워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직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인에게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곧 새로운 설교 제목을 얻기 위해 항상 성경에서 새로운 빛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임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임을 구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체험입니다. 믿음의 시련만이 우리 안에서 체험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서신 중에서 강조점이 현저하게 바뀐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주로 은사의 직임을 말하는 것 같고 고린도후서는 주로 생명의 직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많은 은사, 곧 지혜, 지식, 병고침, 기적, 예언, 영들을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온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주된 문제는 이 은사들에게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그 자신의 사역을 말할 때 그는 전혀 은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것을 더욱 관심합니다. 그리스도, 즉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교회 사역의 근원과 주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 안의 이 보배가 그가 이기고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의 안에 역사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10절에서 말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죽게 하는 것이 죽음을 내 몸에서 역사하게 하고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이는 역사는 내가 다른 곳에서도 언급했던 로마서 6장의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죽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이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전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생명으로 교회를 봉사했음을 알려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중에서 모든 참된 사역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지적해냅니다. 교회가 받는 것이 있는 것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계수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준 새로운 공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시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역사하시게 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의 뜻에 순복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이 대가를 치른 사람들만이 이 귀한 사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많은 대가 없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인해 우리가 얻은 능력과 말은 결코 하나님의 종들 안에 어떠함의 부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을 건축하는 두 가지 사역, 즉 은사와 생명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느 것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을 보는가를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생명 안에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은사를 첫째 위치에 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얻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에 기인하여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형성한 생명을 우리 형제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은사를 통해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을 통해 사역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어린 믿는 이에 대해서 이것은 크게 비난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역사가 짧고 그들 안에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얻은 생명의 분량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은사는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 자체가 성숙의 표시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로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의 나타남이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의 분량이 끊임없이 자람에 따라 갈수록 은사를 의뢰하지 않게 되고 은사로 인해 교만해질 위험 역시 갈수록 적어집니다. 이러한 성장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나 하는 일이 달라진 것에 있지 않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실제가 증가한 것에 있습니다. 말은 아마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으로부터 깊은 느낌을 말해낼 것입니다. 은사가 아닌 십자가의 역사가 사람의 영적인 분량을 결정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교만해집니다. 이로 인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 즉 우리가 주님에게서 얻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어떤 은사를 보류하시는가 혹은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더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은사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생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뚜렷한 나타남에 있어서 은사는 점차적으로 없어져가며 생명은 증가해 갑니다. 교회에 효과 있는 직임으로 말한다면 말씀, 구변, 기적이나 방언은 모두 첫째로 요구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마 일시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여 그분의 출구가 되게 하겠지만 그 후에는 그들을 한쪽에 두십니다. 그러나 몸의 생명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하지 않고 은사만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망의 공격.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자신은 곧 신성한 생명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분을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그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습니다. 오늘 신성한 생명은 그분의 몸, 즉 교회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그릇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고 나타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시요, 길이시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요, 왕이시요, 나는 이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두드러지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그분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시록 처음 몇 장이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하시어 살아있는 분이시고 또한 능히 교회를 그분과 동일한 특성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계속해서 사망과 생명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생명이고 사탄의 특성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성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성결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속임을 당하지만 생명은 가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생명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각보다 더 깊고 느낌과 교훈보다 더 참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다른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다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그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없이 하셨고 이제 또한 교회를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아들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며 이 생명을 인식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만일 이것이 곧 교회의 일과 사역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의 성질을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사망은 그의 무기입니다. 이 점의 중요함을 주의하십시오. 만약 공격이 죄나 세상을 통해서 오고 또한 그 공격이 직접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방위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에 대한 세상의 유혹이 없을지라도 사탄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릇에 많은 구멍이 있다면 단지 구멍 하나를 막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수단에 불과하며 그 목적은 사망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망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면 그곳에 이르는 길을 회파했다 할지라도 당신을 그곳에 못 가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다만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거나 죄에 있거나 혹은 생각이나 몸 혹은 기타 방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공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물을 이길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는 자가 아닌데 이는 사탄이 아직 사망을 통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가 받는 공격이 어느 방향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공격이 음부의 문, 곧 사망의 문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유일하게 언급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회가 죄악을 대적하는 것이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혹은 기타의 직접적인 공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의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을 통해서 권세를 잡기 때문에 그의 관할 구역에서는 당신이 사망을 만지게 됩니다. 그의 가장 특징적인 일은 귀신이 붙는 것이나 범죄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역사는 구속에 그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의 중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탄의 사망의 권세는 영단번에 영원히 처리를 받습니다. 그 죽음은 모든 다른 사망을 초월합니다. 아담 안의 죽음은 결코 사람을 끝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 사람을 끝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죽었으며 결과적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더 이상 그들을 관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집 한 채가 일단 잿더미가 되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붙인 불이 이미 불붙었기 때문에 이후의 불은 더 이상 어떤 작용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생명과 사망의 싸움은 겟세마네와 골고다에 이르러 종결됩니다. 그곳에서는 사망이 없게 되고 생명과 썩지 않음이 빛을 내게 됩니다. 사탄이 없어지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거쳤으므로 구속받은 우리 죄인에게 사망이 지나갔고 우리는 이미 그분의 썩지 않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그곳에서 끝났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음부의 문이 일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기지 못하리라는 계속 진행되는 싸움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탄의 특별한 목적은 교회 안에 사망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사망은 여전히 그의 권세입니다. 그는 사망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얼마의 미덕이 있는가에 개의치 않고 오직 사망이 거기서도 존재하고 활약하면 만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 한 것으로 우리가 자신을 생명 안에 있도록 지켜야 함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죄를 피하지만 생명을 다만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사망을 퍼뜨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육체에게 여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비근한 실례를 들어 말하기로 합시다. 회방과 비평보다 더욱 사망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혀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용하게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다리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지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달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육체의 정욕에서 온 것이며 육체의 더 거친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체를 하나님의 일에 가져오면 음부의 문의 공격을 끌어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은 반드시 사망을 지니게 됩니다. 생명은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지기만 하면 이것이 생명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이른바 육감으로서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몸에 사망을 지닌 사람은 생명 혹은 사망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차가움과 따뜻함, 교리의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지만 생명과 사망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잘못을 볼 수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인데 이는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며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므로 사탄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솜씨를 발휘하려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망을 퍼뜨린다면 그와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자랑하는 모든 재능은 사탄의 손안에 도구가 됩니다. 십자가의 제한을 받지 않은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과 재간은 교회의 사망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완전한 교훈이 만약 천연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면 거기에 사망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가 만약 육체에 속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잘못 사용된다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삼손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무릇 참되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다만 사망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만약 나만 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했다면 그들은 곧 사망을 만졌을 뿐 생명은 만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한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상은 항상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은 모방할 수 있지만 생명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떠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이 그러합니다. 거기에 만약 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사망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사람들은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 혹은 사망의 퍼뜨림은 시시각각 각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당신이 설교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설교하기가 비교적 어려운데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사람과 무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유실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만 몸에 대하여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들의 아멘조차도 죽은 것입니다. 축덕되는 집회와 기도 집회의 영적인 능력은 참여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가져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여전히 에덴 동산과 갈보리산에서 발생했던 생명과 사망의 싸움의 메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도처에 존재합니다. 각 지체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의 집 가운데로 가져올 책임이 있습니다.